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를 이제 10번 공부했습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저도 이제 읽어보고 또 이제 위열심 목사님 이 강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한 장당 한 번씩 강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각 장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1장,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 읽는데 아무래도 이거 11장, 12장은 두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위열스비 목사님 이제 주석도 이제 살펴보고 그랬는데 위열스비 목사님 주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역시 11장 그 12장을 그냥 하나로 딱 묶어갖고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2장을 한 번 이렇게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장하고 12장 전체를 두고 그리고 문맥을 이제 따라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10번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끼셨겠지만 전도서의 이제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누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면 인생은 살만한 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태어나서 60, 70, 80, 90 요새는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인생이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노우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전도서 이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1장, 2장에 솔로몬이 인간의 문제를 이제 제시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하고 계속 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지혜로운 자로 살아봤는데 지혜가 별거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많은 재물도 모아봤는데 재물도 별거 없는 것 같다. 헛배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죽는 건 확실하다. 이런 그 네 가지 결론을 이제 1장, 2장에 이제 적어 놓습니다. 1장 시작하자마자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냐? 그랬더니 1장, 2장에서 솔로몬이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10장까지 이 네 가지, 이런 그 자기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깊이 집중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답이 이제 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이제 단조롭지 않을 수 있고 왜 그러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목적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런 그 결론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 모든 게 헛되다고 이제 결론 내린 걸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결론을 이제 솔로몬이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모든 지혜를 다 얻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은 인생에서 매우 유익하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철학자들의 지혜, 이 세상 지혜자들의 지혜 이런 것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고 어떤 면에서는 무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모두가 이제 죽어요. 죽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가 좀 헛된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단 이런 가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 이제 10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리석음을 피해야 된다. 어리석음을 피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11장, 12장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이제 전도서 강의 이 제목을 죽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인생을 살라.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잠언은 제목이, 전도서는 그 제목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좋아요.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어쨌든 죽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11장, 이제 12장에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주석을 따라서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전도서 거기도 이제 참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좋은 이러한 그 설교자를 주십니다. 좋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걸 잘 분석을 해서 특히 전도서 아니면 잠언 이런 거는 지혜서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설교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잘 묶어갖고 그래서 전체 문맥에서 이러한 그 시각으로 이렇게 전도서를 읽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위얼스비가 11장, 12장을 이제 요약을 했어요. 인생은 모험이다. 모험해야 된다. 11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모험을 아이들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러 가고 이거 다 모험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 타러 갔는데 단절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엄청 그냥 기대가 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게 모험이잖아요. 어드벤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실제로 살펴보면 모험이라는 거. 근데 그 모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게 그냥 쫙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모험이다. 모험이 되면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그 모험을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11장 7절에서 12장 8절에는 인생은 이게 선물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 거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12장 9절에서 12절은 인생은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다. 학교와 비슷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지요. 학교를 다녀도 모든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 그 길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거. 마지막으로 인생은 청지기직이다. 12장 13절에서 14절.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다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산. 우리 것 같은데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런 그 행복을 가져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모든 게 다 우리 자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 자산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중에 회개보고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1장 뒷부분부터 이제 끝부분까지, 12장 끝부분까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준비하며 품위 있게 사는 것. 어떤 수레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20살짜리 청년이 타고 있고, 그 다음에 80살짜리 이제 노인이 타고 있습니다. 노인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기에 자기가 이제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결국 수레가 이제 끌려가게 되면 저 앞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기 80세 노인에게는 그 낭떠러지가 이제 10km 남은 거고, 그 다음에 20세 그 청년에게는 그 낭떠러지가 뭐 한 70km, 80km 남은 건데, 결국 둘 다 다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그런 일이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자기 아들, 젊은 아들들, 젊은이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1대1로 서서 회개보고 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그리고 사는 그 인생, 이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6절, 인생은 모험이다. 이 파트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절, 2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일곱에게 몫을 주고 일부분, 어떤 포션, 이런 어떤 큰 부분, 이런 커다란 것이 있는데 일부분을 여덟에게, 일곱에게 주고 여덟에게도 그 일부분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몫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무슨 해악이 땅에 닥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라.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살피는 자,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이 둘 다 똑같이 좋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2절, 그 다음에 5절, 6절, 어떤 게 잘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 2절, 5절, 6절 쭉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앞뒤 문맥을 이렇게 쭉 가서 보면 4절 같은 경우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뭐냐면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단조로운 그런 삶만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삶이 단조롭게 돼요.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져요, 나이가 들면. 근데 이게 단조로움의 이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헤어나오기가. 그래서 제 처가 어제도 저한테 저녁 때 무언가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삶이 굉장히 이제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단조롭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험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모험하고 결혼을 하면 단조롭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이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은 굉장히 그 난해 구절입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많이 베풀어라. 10장 끝부분에 이제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치리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리석은 치리자들은 그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의 이런 그 입장에 서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11장, 12장은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경우 여기 나오는데 빵, 이 빵은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알곡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들, 여기 물들은 많은 사람들,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절, 15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커다란 물을 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들 위해 음녀가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빵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일곱에게 몫을 주고 여덟에게도 이제 몫을 줘라. 일곱은 완전한 수예요. 근데 일곱이 완전한 수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여덟이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무슨 해악이 땅에 닥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무슨 해악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베풀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그 해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전체 내용이 뭘 얘기하냐. 모험을 하라는 거다. 인생이 단조롭다. 이 단조로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맥락으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배들을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금들을 여러분 가져온 거 아시죠? 세계 여러 지역으로 배들을 보내서 그래서 상아도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공작도 갖고 오고 이런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곡식을 물들 여기서 바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실은 배를 바다로 많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가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언제 폭풍우가 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언제쯤 하냐, 몇 달이 지나서 그래서 물건을 가져다 주고 곡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상아도 실어오고 뭐 공작도 실어오고 이렇게 되면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 달 동안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 확실한 건 뭘 알 수 있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절은 그럼 이런 맥락에서 2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 여러 배 나누어서 실어서 그래서 곡식을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그래서 분배해서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된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주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뭐 부동산에도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주식에도 넣어야 된다 그러고 뭐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2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하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위얼스비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 2절, 5절, 6절 가서 보면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빵을, 곡식을 이거를 물들 위에 던져야 되고 그다음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분배해서 그래서 자산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그와 같은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후자가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해석이 이제 생각이 드냐.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래요. 자, 3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고. 자, 여기 구름과 이제 나무가 나오는데 구름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 뭐에서 주로 쓰러지냐? 비바람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쓰러지는 위치가 쓰러져서 이렇게 드러눕는 게 이쪽에 동쪽으로 드러눕냐 아니면 서쪽으로 드러눕냐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바람이든 비바람이든 방향도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적이 알 수가 없어요.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4절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자, 구름들 이렇게 농부가 바라보고 그렇죠? 아, 이왕이면 내 밭에다가 비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구름이 내 밭에다가 비를 쏟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람이나 아니면 구름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농부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에게 항상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동적이 되면은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일을 못하고 저래서 일을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단조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재미없게 되고 인생의 낙오자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의 변명거리가 수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오늘은 틀렸다 그러고 막 바람이 틀렸다 그러고 그렇죠. 뭐 비가 안 온다 그러고 뭐 날이 뜨겁다고 하면 일을 안 할 변명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단조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삶이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되면 그때 내가 가서 좀 나가서 일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특별히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땅이에요. 이집트처럼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을 해갖고 매 범람하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의 삼각주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게 토사 갖다 쌓아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제 자라는 이와 같은 환경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 물을 어떻게 하든지 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지으려고 백방을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구름만 바라보면 그러면 인생이 무익한 그런 인생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모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영의 길이 무엇인지. 영, 그렇죠? 예, 이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다니는 그런 길, 예,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시편 139편에 보면 정말 사람이 무섭고도 놀랍게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지 못하잖아요. 예, 이와 똑같이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앞부분에 어떤 일을 해 주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진취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름이 많든지 적든지 바람이 뭐 동서풍이 되든 뭐가 됐든 하여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모험이잖아요. 이렇게 모험적인 그런 그 삶을 살면은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의 길을 택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면에서 모험인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험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인들처럼 배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농부처럼 여러 곳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서 곡식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쓰러질까 봐 걱정하고 또 구름이 많은 비를 내릴까 봐 걱정하고 오늘은 북쪽에서 바람이 온다고 걱정하고 이게 걱정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로 1절부터 거기 나와 있는 6절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그게 아마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삶이 단조롭다 이거에 대해서 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럼 우리가 모험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앞날 모르잖아요. 앞날 모르고 다 이렇게 내딛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앞날 아시는 분 있어요? 앞날 알거나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을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이거 앞날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모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러면 11장 1절에서 그 6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에 11장 7절에서부터 이제 12장 8절은 인생은 선물이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이제 살아야 된다. 제가 전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서에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솔로몬이 지금까지 다섯 번 2장 24절, 3장 12절에서 15절, 22절, 그 다음에 5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8장 15절, 9장 7절에서 1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에 그 기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솔로몬이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이렇게 기쁘게 산다 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날들 노년의 날들 죽어야 할 그런 날들이 이제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는 그런 날들 이 어두운 날들을 기억할지니는 다가오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쭉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도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솔로몬이 물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젊은이들,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 기쁘게 살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하루를 주시잖아요.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하루 이거를 선물로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삶이 기쁘게 될 것이다. 하루를 여러 번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영어로는 하루를 at once 한 번만 살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 6장 34절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니까 하루가 닥치면 그날을 기뻐하고 살면 되지. 어제가 어땠다 아니면 내일이 어떨 거다 이렇게 자꾸 어제 그다음에 내일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어두운 날들 노년의 날들이 오기 전에 이 젊을 때 기쁘게 살라고 솔로몬이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청년들은 문제가 없고 노인들은 기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노년의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8절도 단지 젊을 때는 인생의 어둠이 오기 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때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은 기뻐하면서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요. 기뻐하면서도 어두워요. 근데 20살, 30살, 마무심점 40살, 50살까지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렇죠? 앞날에 어두운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기쁨을 순수하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젊음이 좋은 거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9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년이여 젊은 때는 이제 기뻐하되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눈 이 두 가지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왜 그러냐? 마음과 눈 이 둘 다가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이거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문맥이 뭘 얘기하냐. 젊을 때만 가능한 그런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젊을 때 누리지 못하면은 그러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그러한 젊은이가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간다고 그러고, 이제 캐나다에 간 지가, 보니까 만 40년이 넘었어요. 40년. 제가 이번 주에 제 처와 함께, 어저께까지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북해도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북해도에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제처가 눈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해도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유학 갔던 데가 캐나다 동쪽에 뉴브런스윅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마 한국 사람 중에 거의 간 사람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뉴브런스윅 주라고 거길 갔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나게 이제 한 1m씩 이렇게 겨울이 되면 눈이 이제 쌓여 있고 이제 이러던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년 끝나고는 캐나다 서쪽에 로키 마운틴, 로키 산맥 있는데 캘거리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영하 한 30도, 40도,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데예요. 거기서 이제 큰 아이를 낳고 이제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북해도 삿포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가 눈이 1m, 보통 눈이 1m씩 이렇게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이제 같이 결혼하고 처음에 정말 살던 그런 그 조그만 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야, 지금 가서 다시 그런 데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거기서 기쁘다 그러고 공부할까 이런 생각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가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0살, 22살, 뭐 23살 이럴 때는 저는 12월에 제일 추울 때 12월 23일인가 하여튼 뭐 이때 제일 추울 때 아이를 낳고도 그리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 가서 보고 애가 조기 조산을 해갖고 일찍 나와갖고 인큐베이터에 들어있고 이제 이런데 그거 하겠어요 지금? 예. 근데 그때 젊으니까 그러고 다닌 거예요. 영하 30도 40도 되는 그런 길을 그렇게 버스를 타고 그러고 이제 다니던 그런 때가 이제 있었어요. 자, 이게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쁘다 그러고 이제 살았거든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돈도 많이 없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이제 이런 가운데도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다시 살라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땐 그게 크게 기쁨이라고 이제 생각이 안 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살라고 하면 어렵다. 지금 살라고 하면 젊으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눈이 1m씩 1m 50막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막 이랬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예. 예,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잖아요.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눈 조금만 와도 밖에 나가서 다니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 북해도를 가서 보니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1m씩. 그래서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로 눈이 많이 오는 데가 홋카이도 북해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가기 전엔 몰랐는데. 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젊을 때에만 가능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젊을 때 누리고 이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살아야 된다. 다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솔로몬이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젊을 때 이 마음과 눈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즐겁게 이제 살아라. 젊은 시절에 너무 우울하게 앞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평이 있다. 저도 정말 그 캐나다 땅 처음에 가서 어떻게 뭐 차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위장병이 있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거기 도착해갖고 캐나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이런 기숙사에 가서 같이 한 방에서 있고 뭐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서바이벌을 생존을 해야 이제 될 텐데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날부터 위장병도 다 사라지고 그러고서는 우유 먹고 매일 그 미국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금방 병이 다 사라지고 정신이 다 이렇게 깨끗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한 학기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내 육체에서 치워야 된다. 그렇게 춥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뭐 한국 교회 이런 건 없고 한국 사람도 두세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가끔씩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말 쓰지도 못하고 이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런 그 침례교회를 걸어서 이제 다녔어요. 겨울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금하고 예배 꼭 참석하고 그러한 삶을 거기에도 이제 가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노력을 했습니다.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러한 그 악한 일들 어느 면에서 다윗이 내 젊은 시절에 그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이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되면 꼭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뭐 우리 코리안 뭐 거기 사람들이 볼 땐 차이니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거기 이제 예배당에 한 명, 제가 오는 거 시간이 되면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그러한, 그 삶을 거기서 그날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캘거리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이러한 그, 육체에서 죄를, 악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 여기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거다. 왜 좋다 그러고 왜 갑자기 헛되다 그러냐. 이게 문맥이 있는 거예요. 허성세월하고 악에 빠지고 어리광만 부리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면 그러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헛된 그런 시절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제가 볼 때 진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뭐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린 때와 젊을 때 까딱 잘못하면 어리광 부리고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제 8절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그냥 단순히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날, 그날이 있다는 거를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집어넣고 심사숙고하며 그러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요약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왜 솔로몬이 하냐, 본인도 이제 알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치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젊을 때 허성세월하며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매우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여기 인천에 있는 용현동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아마 제 나이에 또래 같은 학년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 이제 같이 이제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예. 그때 그냥 재미 삼아서 이제 나와서 교회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후에는 그냥 다 믿음 버리고 그 믿음이 버린 게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라고 봐야죠. 그냥 교회가 재미있고 이렇게 이제서 나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이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날들, 그 다음에 어려운 때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초반부에 확고한 기초를 놔야 된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기력이 이제 떨어진 그런 때가 되면은 3절에 그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며 팔과 손이 떨어요. 떨게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 이제 노인들도 오고 이렇게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아유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잘 걷지도 못하고 떨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같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부부가 와서 지금 북해도 그 추운데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젊은 거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팔과 손이 이제 떨고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다리가 쫙 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맷돌 가는 자들이 수가 적음으로 이를 멈추며 이빨도 다 빠지고 요새야 뭐 임플란트 한다 그러는데 제 이만 못하잖아요. 어쨌든 맷돌 가는 자들이 수가 적음으로 이를 멈춰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눈이 침침하고 어둡게 되고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고 귀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귀가 안 들려요. 문들이 거리에서 이제 닫히고 그리고 새소리에도 그가 일어나며 조금만 부시럭대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요새 저는 한 번도 잠자는 것 때문에 한 50대까지는 걱정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잠 좀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된다. 목소리도 변하게 돼. 성대 근육이 다 이제 변하게 돼서.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저 위에 높이 있는 거 뭐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움들이 길에 있으면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이제, 곳곳에 이제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차도 좀 작은 거 타야 되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벌써부터 뭐 이런 걸 걱정한다 그러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들이 길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두려움들이 아몬드나무 머리털이 이제 아몬드나무는 하얗게 되는데 이제 머리털이 남아 있으면 머리털이 이제 하얗게 되고 메뚜기가 짐이 되면 요만한 것도 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욕구가 그친다. 욕구가 옛날엔 모두 좀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보니까 이제 욕구가 이제 다 그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오래 존속하는 집으로 가고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장막집에 거하고 있어요. 텐트에 거하고 있어요. 텐트. 여기 닷새 살다가 여기서 일주일 살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게 텐트예요. 지금 우리가 텐트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오래 존속하는 그와 같은 집,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집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리들로 다니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 6절에 은줄이 풀리거나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그 영이 이 몸에 은줄에 의해서 묶여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묶여있다. 그래서 지금도 뉴에이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유체이탈, 에스트럴 프로젝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이 이쪽에 쭉 떠나갖고 저쪽에 있는 사람의 하고 있는 걸 보고 온다고 다시 쑥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은줄이 풀려나간다 그래요. 은줄이 이렇게 풀려나간다. 이게 끊어지면 그게 뭐 죽는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솔로몬이 이와 같은 유체 이탈 같은 이런 것들도 아마 신비주의를 하면서 그런데 빠져갖고 이런 일도 이방인들의 이와 같은 그 관습에 빠져서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은줄이라고 하는 걸 신체로 목격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요. 금그릇이 깨지거나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거나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 바퀴 물 저장고에서 물을 이제 퍼내려면은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계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 결국은 모든 기계가 멈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아 올리는 그런 도구가 멈춘다. 이런 모든 기계가 망가지면 그러면 생명의 샘도 이제 멈춘다.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으면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돌아가게 돼요. 이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단순히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그런 삶, 창조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 본인이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얘기했는데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9절에서 12절은 인생은 학교 다니는 것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또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역사, 그 다음 인생의 경험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학교에 다니는 것하고 비슷하다. 자,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하는 일하고 비슷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가서 보니까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자문을 정리했다. 어떤 일이든 솔로몬은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어떤 일이든 질서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르침 특히 자문에는 많은 질서가 있다는 것, 논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전도서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위얼스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문제, 솔로몬의 집중적인 탐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제시한 해결책 이렇게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이 전도서 12장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게 고차원적인 이와 같은 그 논리와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정리했다. 그렇죠? 많은 잠언을 정리했는데 12절 선포자가 솔로몬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것들을 정리를 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참으로 진리의 말씀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역에 나와 있는 말씀들 모르죠. 솔로몬이 몇 살까지 정확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60에서 70 이쯤 이제 살았을 텐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통치하면서 살아본 그런 모든 결과 그 결과를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들이다. 참 이게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기가 이게 말들을 기록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들이었다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수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은데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셨느니라. 자기의 말은 가시채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채는 쟁기질 할 때 이렇게 말이나 소나 이게 말을 듣지 않으면 쿡쿡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딴 방향으로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기록한 이런 말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쿡쿡 찔러는 그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못, 성경에서 못이라고 하는 거는 확고하게 물건을 걸어둘 수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못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들은 가시채고 그 다음에 못이다.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11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목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기록하면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들이라고 우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본인이 기록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한 목자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다. 4절 가서 또 끝에 가서 보면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의 의거하여 권고를 받으라 이야기한 다음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내다보면 부정적인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 하나님의 계시 그 이상의 것을 찾아 헤매면 사람이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말쟁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책을 짓고 뭘 열심히 뭘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들으면 무슨 해결책이 없어요. 그 안에 해결책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든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것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읽으면서 너무 그 안의 것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고 뭐 쪼개야 된다 그러고 나눠야 된다 그러고 세대주의의 뭐 경륜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그러고 읽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성경을 쪼개고 나누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때 기본적으로 나눠야 될 이런 부분들 외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안에 그냥 어떤 깊은 뜻, 한 사람 되었다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깊은 뜻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선 성경을 읽으면 이거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요이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하여튼 인생은 학교라는 거, 겸손한 자세로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들을 신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죠. 인생은 인간은 청직이다. 사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맡아서 지키고 가꾸는 청직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회개보고 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겨서 얼마를 지금 가져다 드립니다 하고 회개보고 하는 일,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될 때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저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들에게 규칙을 줍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바운더리, 이 경계 안에서 살라고, 예를 들어 동성애, 낙태 이런 거 안 된다, 사람 죽이는 거 안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 아들들이, 그렇죠? 아니면 딸들이 여기 이 사람 누구냐고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당신 누구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예.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의 주인인데 당신 누구냐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러고,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14절. 예,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영어로 가서 보면 whole duty, whole 전체란 말이에요. 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전 기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퀴즈를 내기 위해서 몇 번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죠? 총 여섯 번을 이야기했어요. 여섯 번, 다섯 번 이야기하고 11장 끝부분에 또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해서 총 여섯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죄를 기뻐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죄를 기뻐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자,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미래의 안전에서 옵니다. 미래가 안전하다고 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기쁜 거예요. 미래가 안전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냐. 자, 인생은 살만하냐? 답은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우가 될 수 있어요. 뭐에 따라 답이 예스가 되고 노우가 되냐?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냐에 따라 인생은 살만할 수도 있고 인생은 살만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2,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안전해요. 미래가 보장이 돼 있어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